에베소서는 교회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6장 말할 때는 5월 가정의 달에 주로 이게 설교하는 내용이고 보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가정의 달만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듣는 말씀 또 듣고 또 들어서 우리 가정의 삶의 원리로, 축복의 원리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5장에서부터 시작하죠. 이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그 뒤에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하는 삶뿐만 아니라 또한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고, 또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이 피차 복종의 삶이 성도 간에 나타날 때는 겸손으로, 부부 간에 나타날 때는 사랑으로,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나타날 때는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고 이제 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이 말씀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연결선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아내들, 남편들도 피차 복종해야 되지만 자녀와 부모도 역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주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단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해야지, 만약에 부모가 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요구할 때는 그 부모보다 더큰 권위에 근거하여서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데, 교회 못 가게 하는데 그거 순종하라? 그게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부모의 권위보다 더 크신 권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그 외의 것, 다른 것은 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로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 중 5계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왜첫 계명입니까? 자,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계명이다.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5계명에서 십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5계명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첫 계명.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또 오래 살기 위해서 별의별 약을 먹고 건강 관리하고 그러는데, 최고의 건강, 최고의 장수의 비결은 부모 공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계명에서만 특별히 약속이 딸려 있을 만큼 부모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부모 공경은 안식일 준수와 함께 약속의 땅의 질서를 유지하고 복을 누리는 근간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게 하는 통로가 바로 부모 공경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차원에서 부모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부모 공경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같이 행하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 형편을 따라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다라고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서는 또한 피차 복종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소장품 정도로 취급당했던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자녀의 감정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배려하고 파격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우리 부모의 욕심대로 자녀를 다루지 말고 부모 대리 만족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지 말고 이와 같이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의 비전에 붙들리는 그런 인생이 되라. 여기 보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육해도 된다, 양육하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양육하라, 그 말은 신앙 전수 제대로 시켜라 이런 말씀이죠. 신앙 전수. 그래서 예, 우리 3대 동일 신앙, 신앙 전수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모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또 손주들을 마땅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훈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을 향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시편 127편을 보면 자녀는 부모의 화살,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예, 화살.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든든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화살은 쏴주는 이 장수, 곧 쏴주는 사람이 어느 쪽으로 쏴주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자녀는 부모에게 예,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녀를 부모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부모가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면, 그러면 제대로 그 관역에 맞추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죄가 뭡니까? 하마르티아,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양육하여서 이 방향을 잡아주지 아니하면 결국 자녀들이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그러면 그게 전부 누구의 책임이냐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거,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더 올라가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만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자녀들을 마치 자기 마음껏 자기 감정대로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대리만족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맡겨주셨겠습니까? 그 위탁이죠. 사실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목표, 골, 곧 표적을 향해서 제대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죠. 그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또 이제 이 종들과 상전의 사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5절부터 9절까지는 일터에서,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만 가르치는 훈계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일터, 여러분이 섬기는 일터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5절에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로마서 13장에도 예, 모든 권위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권위 상, 이제 일터에서 여러분 위에 상사들 전부 주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했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하십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까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띄워주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자,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 말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죠. 피차 복종하는 삶이 눈가림 하듯이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자, 주께 상 받을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의 억울함도 또 우리의 누명도 힘듦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조카리,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우리는 주께서 아시면 조카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모든 일을 할 때 그래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도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종이나 자유잖아.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행한 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러니 눈가림을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 이것이 일터에서의 자세죠.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아, 교회에 다닌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것이 바로 빛된 삶이죠. 빛이 되고 또 이와 같이 소금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일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아, 성령 충만한 삶이다. 사실은 이 골로새서 3장 23절 그 이야기할 때 골로새서 1장이 뭐냐면 예,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이야기하면서 말하거든요. 위의 것을 닦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삶, 우리는 그냥 무슨 하늘에 신령한 것을 찾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이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이고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서 18장에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삶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우리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고, 오늘 일터에서 주님께 하듯 하는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다. 그런가 하면 상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9절에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도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상전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 너희와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그랬어요. 그리고 곧 위아래 모든 사람의 상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사실은 직분을 따라 감당할 뿐이지 전부 다 우리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아니면 뭐 위에 있는 CEO 탑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위에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모르죠. 믿는 사람은 아, 내 위에 내가 최고가 아니라 나 위에 주님이 계시구나. 내가 창조교회의 당회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창조교회의 당회장이시구나. 나는 대리인에 불과하구나. 이런 자세로.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위에는 항상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요 키파라는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멋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 위에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다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떡 모자를 써요. 우리가 뭐 그런 모자를 쓰지는 않을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이에 항상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내 이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몸, 우리의 머리시니까 몸인 우리를 주님의 몸인 우리를 주님께서 책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내 몸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방언하고 그것도 뭐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론 곧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우리의 머리 위에 모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든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